창세기 99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의 표현 네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장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49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하려면 강한 영과 분명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시작한 바와 같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세 사람으로 구성된 네 무리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나의 의견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책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서로 다른 세 순서로 배열되어 있음을 계시합니다. 출생에 따른 순서와 축복에 따른 순서와 진을 친 순서가 그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네 사람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본처 레아였습니다. 처음 네 아들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는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빌하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습니다.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 단과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는 그녀의 소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아들 갓과 아셀은 다른 여종 실바의 소생이었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인 이사갈과 스불론도 역시 레아의 소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인 요셉과 열두 번째인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생에 따른 순서입니다. 축복에 따른 순서에서 처음 세 아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로서 출생에 따른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 후에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축복에 따른 순서 안에 있는 처음 두 무리는 레아의 소생인 여섯 명의 아들들로 구성됩니다. 출생에 따른 순서에서는 이사갈이 스불론보다 앞서왔지만 축복에 따른 순서에서는 스불론이 이사갈 앞에 나옵니다. 세 번째 무리는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를 포함합니다. 출생에 따르면 순서가 단, 납달리, 갓, 아셀이었지만 축복에 따르면 단, 갓, 아셀, 납달리였습니다. 뒤에 우리는 갓이 이 무리로부터 이동되어 진을 치는 일을 위하여 르우벤이 있는 무리에 속하여 레위를 대신하였음을 볼 것입니다. 네 번째 무리는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출생에 따른 순서와 축복에 따른 순서가 동일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는 진을 치는 것에 따른 순서를 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장막 주변에 진을 찼음을 계시합니다. 그 당시 그들은 군대였으며 군대로서 진을 찼습니다. 장막 주변의 지파들의 배열은 동쪽에서부터 남쪽, 서쪽, 북쪽으로 안배되었습니다. 진을 치는 순서에 따라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해를 향하여 동쪽에 있었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은 남쪽에 있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 서쪽에 있었으며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레위가 올리움을 받아 진의 중심인 장막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갓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 요셉과 베냐민과 동일하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땅에 두 배의 분깃을 물려받는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축복에 따른 순서에 있어서 그 첫 무리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로 장자권의 변경과 천연적인 성질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 첫 무리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의 천연적인 신분과 성질이 바뀔 수 있음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로 구성된 둘째 무리에 이르렀습니다. 8절부터 15절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9장을 이해하려면 글로 쓴 성경을 이해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비유하고 성경의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창세기 49장과 같은 그러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9절에서 유다는 먼저 사자 새끼로 비유된 후 암사자로 비유되었으며 11절은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비유로 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이 부분을 읽을 때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3절은 스불론이 배 메는 해변일 것이고 해변에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14절은 이사가를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말하며 15절은 이사갈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도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49장 8절부터 15절과 같은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문자로 된 성경에 대한 지식,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의 체험, 성경을 비유로 푸는 지혜, 예표들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는 지식이 그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 때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경제적입니다. 한마디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49장에서 축복 있는 야곱의 예언은 시입니다. 시는 글의 형태 중 가장 생각이 깊고 의미가 깊습니다. 야곱의 축복 있는 예언의 말은 당당하고 위풍이 가득합니다. 유다에 관하여 이러한 구절들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로 구성된 천무리 안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레위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절대적이고 필사적이고 신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들로 인해 주님은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레위가 우림과 둠림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유다가 올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언에서 유다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유다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오셨으므로 유다에게 속하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께 이 구절들을 적용해야 하고 유다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전에 르우벤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당신은 죄 있는 르우벤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정욕으로 끌린 사람인 르우벤과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또한 천연적인 사람들이었고 천연적인 성질로 가득 찬 시므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성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레위가 되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으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체험도 어느 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비록 당신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매일매일 당신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당신은 빛을 내며 당신 안에 빛을 비치는 어떤 것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 당신은 오 주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처남과 나의 처제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에게는 이와 같은 기능이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만이 그러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러한 기능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르우벤이나 시므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의 레위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수년 동안 레위였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거의 갖지 못하였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에 대한 체험에 덧붙여 우리에게는 유다에 대한 체험, 즉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빛비침과 계시와 이상을 받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오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자 새끼, 즉 유다 지파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강한 사자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자 새끼로서의 그리스도는 싸움을 위한 분이요, 손으로 그 원수의 목을 잡는 분이십니다. 손으로 우리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은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 그들을 정복하여 승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음. 8절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형제들이 그를 찬양하리라 한 것과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하리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유다의 형제들이 그의 승리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다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유다 대신 그리스도를 대입하여 그리스도여,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당신 앞에 절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을 정복하는 사자 새끼와 정복 안에서 안식하는 숫사자와 암사자. 9절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말하며 8절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묘사된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사자는 산 위에 거합니다. 얼마간의 먹이를 찾을 때 사자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사자는 자신의 먹이를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웅크립니다. 그러나 사자가 그 먹이를 붙잡은 후에는 그것을 산 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는 말씀은 사자가 그 먹이를 삼키려고 산 위로 올라갔음을 뜻합니다. 먹이를 먹은 후 사자는 더 이상 웅크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자는 휴식합니다. 즉 드러눕습니다. 이것은 그 먹이를 삼킨 후 사자가 만족하여 드러누워 휴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그 먹이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는 사자 새끼이셨습니다. 먹이를 잡은 후 그분은 그분이 먹이를 누리실 하늘들로 그분의 포로들을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원수들의 행렬을 이끄셨다는 에베소서 4장 8절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사로잡힌 원수들의 행렬이 그리스도의 먹이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사로잡은 먹이를 누리신 후 만족하시고 하늘에서 안식하십니다. 이것을 평이한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9절의 시에 따르면 먹이를 삼키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만족하셨고 그분의 휴식을 누리기 위해 드러누우셨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이상이나 그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체험에는 사자 새끼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당신은 또한 드러누워 휴식하고 있는 만족하는 사자로서의 그분을 체험합니까? 수년 전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여러 종류의 원수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나의 원수들이 벌써 나의 그리스도에게 먹이가 되어버렸음을 보았습니다. 나의 성질과 화해 문제들과 나의 약함들, 나의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먹이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그것들을 사로잡고 부활 안에서 그분의 누림을 위하여 사로잡힌 포로들의 행렬을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분은 더 이상 싸우지 않으시고 휴식하십니다. 그분은 드러누워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분을 안식하는 사자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휴식하시고 나도 또한 안식합니다. 왜 내가 어떤 것들로 인해 곤란을 겪어야 합니까? 나는 다만 승리하시고 만족하시고 안식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나는 형제자매들, 특히 젊은이들의 상황을 압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당신은 당신이 레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아마 어떤 원수들로 인해 곤란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 원수는 당신의 동료, 당신의 부모,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당신의 성지를 통하여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은 후 나는 당신이 또한 유다임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뒤에 즉시 유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사자 새끼가 아니라 안식하는 사자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의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없음을 인하여 울고 있었을 때 한 장로가 그에게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이미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먹이를 사로잡으셨고 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께 삼킨 바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싸우는 분이 아니라 휴식하는 분이시며 하늘에 앉아 안식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원수들, 당신의 성질과 부모나 자식들로 인해 당하는 곤란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렐루야, 주여 나는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은 싸우는 사자 새끼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승리한 사자로 하늘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9절이 그는 휴식하며 수사자와 암사자로 드러누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합시다. 왜 이 구절에서 처음에는 숫사자를 말하고 나중에 암사자를 말합니까? 사자 새끼는 싸우기 위한 것이고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며 휴식하는 것은 싸우는 사자가 승리하여 먹이를 삼켰고 지금은 만족하여 안식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자 새끼를 체험하고 나서 휴식하는 사자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암사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자가 많은 새끼들, 많은 사자 새끼를 낳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싸우는 사자와 안식하는 사자일 뿐만 아니라 낳는 암사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미 사자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새끼 사자들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또한 사자 새끼들이 되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원수가 당신을 괴롭힐 때 당신은 당신이 사자 새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도전하든지 그냥 두십시오. 우리는 제사장들일 뿐만 아니라 사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많은 새끼들인 우리를 낳은 산출하는 암사자이십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부는 누가 감히 그를 범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감히 그분에게 도전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사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도 또한 사자들입니다. 왕들과 치리자들과 그리스도를 산출함. 10절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홀은 왕권 혹은 왕국의 홀을 가리킵니다. 시편 45편 6절은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상징인 홀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있는 홀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것은 왕권이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시는 짝을 지어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치리자의 지팡이는 홀과 동의어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치리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치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입법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법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팡이와 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권의 권위와 지팡이와 홀을 가진 치리자이십니다. 이 구절은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발 사이라는 말은 씨나 후손을 가리키는 시적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유다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 언제나 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따르면 유다가 왕권을 가지며 치리자가 그의 후손으로부터 나옵니다. 실로를 가짐. 이 권위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실로라는 단어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훌륭한 성경 교사들은 실로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가져오는 분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온 땅에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또한 10절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백성은 나라와 동등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와 11장 10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천년 왕국의 시작부터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위하여 그분에게 나아올 것입니다. 젖과 꿀이 풍성함. 11절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암나귀나 나귀는 열심히 일하는 자, 특별히 수송하는 일에 있어서 수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주로 여행에서의 노동에 사용되지만 11절에 있는 나귀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가 끝났다는 것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안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매며라는 말을 소극적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긴 여행에서 이용되는 모든 나귀들은 틀림없이 나무에 매여 있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타는 사람이 나귀를 무엇인가에 곧 말뚝에 맬 때마다 나귀는 즐거울 것입니다. 11절의 시어에서 나귀의 매임은 안식을 묘사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그 나귀도 일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에 나귀는 말뚝에 매인 것이 아니라 식물이 풍성한 열매 많은 포도나무에 매여 있습니다. 이 묘사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노동이 끝나고 추수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함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이 포도나무의 소출인 포도주를 말하는 까닭에 추수를 가리킴을 압니다. 이것은 추수의 풍성함을 암시합니다. 11절의 뒷부분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풍부한 포도주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포도주의 공급이 너무 풍성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마실 뿐만 아니라 포도주에 그들의 옷을 빨기까지 합니다. 기근을 말하는 계시록 6장 6절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경고는 기근 동안의 포도주의 부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11절에는 풍성한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즙은 포도주스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그 나라의 거민들이 그들의 옷을 포도주스에 빨 정도로 풍성한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도 부유한 나라이지만 그 정도로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1절에서 보는 것은 어떠한 묘사입니까? 이 그림은 노동이 끝나고 풍성을 누리는 가운데 나귀들까지도 안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라 추수의 때입니다. 11절은 천년왕국, 곧 오는 천년 동안의 시대에 대한 시적 묘사입니다. 그 시대의 노동은 끝날 것이며 노동 대신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수고하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나귀를 메어야 합니다. 그것을 풀어놓지 마십시오.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장막절의 절기에는 아무도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성한 추수의 소출을 유려했습니다. 장막들은 천년 왕국을 예표합니다. 모든 노동이 앞의 시대에서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천년 왕국 동안에는 전혀 노동이 없을 것입니다. 나귀들, 즉 수고하는 자들은 매일 것입니다. 수고 대신 풍성한 추수의 부유한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너무 많아 우린 거기에 우리의 의복을 빨 것입니다. 12절은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께서 행하신 첫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구속뿐만 아니라 생명의 구원과 생활 안에서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체험할 때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즐거워하도록 흥분시키는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와 함께 우리는 우유를 체험합니다. 포도주의 근원이 포도원이듯이 우유의 근원은 14절에 언급된 양의 우리입니다. 우유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생명의 영양분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 눈 주위는 녹색을 띤 잿빛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눈들이 녹색을 띤 잿빛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우유로 인하여 힙니다. 우유 안에 함유된 칼슘은 적당한 색깔을 지닌 튼튼한 이를 만듭니다. 눈과 이에 대한 이 비유는 나귀들이 메이고 노동이 끝날 때 풍성한 추수의 산물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너무 충분하여 사람들은 포도주에 그들의 옷을 빨기까지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은 포도주로 붉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는 튼튼하고 힐 것입니다. 이 안식과 누림은 싸우고 안식하고 산출하는 사자의 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사자로서 그분은 사자 새끼들인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역사가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우리가 수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만 안식하고 좋은 땅의 풍성한 산물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주와 우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두 눈은 붉고 우리의 이는 희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 생활에 대한 묘사요, 오늘 시대에서의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나아가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도 모든 나귀들은 메어야 합니다. 종종 형제자매들은 수고하는 나귀를 집회로 함께 끌고 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수고하며 여행하고 있으며 그들이 아직 그들의 목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귀들은 매임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므로 아무런 노동이나 여행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 포도주와 우유의 무한한 공급을 누릴 수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수고하는 나귀가 필요합니까? 어떤 나이든 사람들은 항상 나귀를 함께 데리고 다닙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행하고 있으며 아직도 수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메시지 하나를 들은 후 그들은 더욱더 많이 수고하고 여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11절은 우리가 우리의 나귀를 풍성한 포도나무에 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동과 여행을 그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목표 안에, 목적지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고가 전혀 없고 오직 안식과 누림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모든 나귀들이 베이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수고하는 대신 집으로 가서 포도주에 당신의 옷을 빠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음 집회에 붉은 눈과 하얀 치아가 되어 오십시오. 풍성한 우유로 오십시오.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영양분으로 오십시오.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하여. 스불론은 해변의 거함. 유다에 이어 스불론이 등장합니다. 13절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스불론이 배 매는 해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송의 방법은 나귀들에서 배들로 바뀌었습니다. 신약을 언급하지 않고는 이 구절에 있는 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성취는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갈릴리의 스불론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가져다 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뱀에는 해변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안식하고 생산하는 사자이신 그리스도께 관한 좋은 소식을 시돈으로 대표된 온 천지에 전했습니다.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함. 신명기 33장 18절은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스불론은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나갔습니다.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승리를 거두고 휴식을 주고 나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쁜 소식과 함께 나갔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생산하심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스불론은 나갔지만 이사갈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이사갈은 그의 장막 안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나가야 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임. 창세기 49장 14절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해석상 이 구절은 11절에 있는 나귀와 암나귀 새끼, 새끼 나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끼 나귀는 풍성한 추수물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건장한 나귀는 꿇어앉아 휴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꿇어앉아 있습니다. 즉 그는 양의 우리 사이에 누워 안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이사갈입니까? 당신은 휴식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항상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일하는 것이 휴식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할 때 안식한다는 가사에 찬송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 내게는 안식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안식합니다. 일하고 있을 때 나는 휴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수고하는 나귀들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건장한 나귀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일하지 않고 휴식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묘사된 그림에 의하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습니다. 건장한 나귀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양들은 우유를 생산합니다. 나는 내가 휴식하며 우유를 산출하는 양들을 지켜보는 건장한 나귀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동안 나는 안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부유한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압제 아래서 섬김. 15절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갈은 안식이 좋다는 것과 토지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건장한 나귀인 이사갈은 안식하며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름답고 부유한 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는 짐을 지기 위해 그의 어깨를 낮추어 고된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됩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께 드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섬김을 의미합니다. 흠정력은 압제 아래 대신 제물로 주는 지부를 뜻하는 곡물로라고 말합니다. 체험 없이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의하면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나귀들로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건장한 나귀들로서 안식합니다. 안식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립니다. 이러한 부요함의 누림을 통하여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어깨를 내려 짐을 짊어지고 왕께 드릴 곡물을 위해 섬깁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평범한 나귀들로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누워서 안식하며 그리스도의 끝내신 역사와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누립니다. 이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어깨를 내려 무거운 짐을 지며 우리의 주, 우리의 왕께 드릴 곡물을 얻기 위해 섬깁니다. 비록 이것은 천년 왕국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그것의 미리 맛봄을 체험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싸우고 안식하고 낳는 사자로 체험합니다. 그분의 승리의 역사로 인해 풍성한 수출과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의 전파가 있습니다. 배 매는 해변인 스불론은 유다 지파의 사자에 관한 좋은 소식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또한 이사갈의 체험을 가집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식하며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안식하며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왕께 공물을 드릴 수 있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어깨를 낮추어 고된 일, 우리의 왕 주인께서 할당하신 일을 하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 생활은 오는 천년 왕국의 축소판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다룬 모든 항목들을 당신이 기도하며 소화한다면 이 부분의 말씀 안에 오는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이 묘사는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의 축소판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 묘사를 깊이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알 것입니다.